자, 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휴가 시즌이 시작된 이 주간 거리 곳곳에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좀 들떠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5일만 지나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이 시즌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 시간을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둑두는 사람들은 복기라고 합니다. 자기가 둔 바둑에 대해서 그 바둑의 판국을 검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두어보는 거예요. 복기하면서 무엇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또는 상대방의 수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지 찬찬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더 나은 시합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둔 수를 복습해 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대로 복귀하는 사람은, 제대로 점검한 사람은, 제대로 돌아보는 사람은 다음 해를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로마서는 전 16장에 걸쳐서 이루어진 책인데요. 15장 4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이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배경을 가진 어떤 이슈를 다룹니다. 이런 맥락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로마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었을 때 전에 기록된 바가 무엇이겠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무엇이든지 구약 성경에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이런 이유를 듭니다. 로마 교회에 구성인원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음식 먹는 것, 뭐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것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이러한 맥락에서 로마서 15장 1, 2절 잠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파워포인트 준비됐나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다투고 있으니까요. 자기 생각만 하니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인 마음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믿음 약한 자 배려해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 유익을 위해서 일하라, 생각하라, 행동하라. 그러면서 이 3절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실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니 기록된 바 어디에요?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그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예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구약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욕설과 저주와 모욕과 경멸 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이 고백하는 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연약한 형제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손해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이미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 말했던 것을 제대로 복기했다면, 제대로 점검했다면, 그것을 적용했다면 이러한 다툼이나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4절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시편을 포함한 기록된 성경 말씀 전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음미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담에 대한 이야기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들이 경주한 그 내용을 복기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품고 격려와 도전을 받으면서 신앙 경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구약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 인간 군상이 인생이라는 이 바둑 판에 남긴 거룩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쓰신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예,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 문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아, 이런 타락이 있었나? 교회가? 이런 혼란이 있었나라고 걱정할 정도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굽니까? 역시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구약에 계시된 본보기를 잘 복기했더라면, 그것을 보면서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보면서 탐심 품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보면서 음행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범적인 교회로 기록이 남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2020년 올해 한 해를, 1년을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한 며칠 동안의 1년간의 삶을 복귀해 보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선택을 내가 내렸었는지, 어떤 영적 실패와 성공이 있었는지, 자신이 둔 바둑을 복귀하듯이 1년을 천천히 복귀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역사로부터 배우지 아니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보복합니다. 반복하는 어리석음으로 보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귀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잘했는지, 어디에서 잘못했는지, 내 삶 가운데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취약점은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더 신경 썼어야 했는지 천천히 복귀해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요, 성령께서 희미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 번 말씀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수치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심상하게 사소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후인데, 우리 삶 가운데 성님께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인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 일명 1대 29대 300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형사고 한 건이 있기 전에, 큰 대형사고 한 건이 있기 전에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29개의 작은 사고들이 있기 전에 약 300개의 징후들이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 1920년대 미국 여행자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정밀 분석합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쓰는데 여기 1대 29대 300 원칙을 확립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하인리히 법칙이 세월호 사건에도 맞아떨어지고요, 성수대교 붕괴에도 맞아떨어지고요, 세계에 일어난 천재지변이 아닌 사람들의 인재로 말미암은 모든 사고에, 대형사고에 다 맞아떨어집니다. 25년 전에 상풍백화점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6.25 전쟁 이후에 한꺼번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50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였습니다. 큰 재해였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에 의하면 이것이 있기 전에 29개의 작은 재해들이, 사고들이 있었고 300개의 징후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옥상 위에 바닥이 갈라지거나 천정에 금이 가거나 하는 징후들 모두 방치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옥상의 설계 하중의 4배에 해당되는 76톤 가량의 설비 장치가 설치됩니다. 그것도 법을 무시하면서 설치가 된 것이죠. 붕괴 위험이 있다는 내부 직원의 신고와 전문가의 진단 모두 무시됩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은 그때 당시 업계에서, 그 업계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던 이 호화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경에 붕괴됩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그 붕괴 사고를 보면서 1년 만에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건물, 그렇게 평가하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님께서 계세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혜사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성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이게 작은 사건입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이 예고하는 바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더불어 영적인 거대한 충돌, 영적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의 예언서와 관련된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지막 때 이 거대한 격돌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챕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진지하게 읽어볼진데 마치 그것을 향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그토록 언급이 많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한 이 표현들 말이죠.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현실 가운데 내가 내 삶을 복귀하지 아니하면, 점검하지 아니하면, 내 생각과 행동 패턴을 정밀 분석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떤 환경이 펼쳐질 때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약점이 있었는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못한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 행동 패턴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사소한 징후들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복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귀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와 실패와 약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너무 절망합니다. 아, 잡으려고 했는데, 이거 계획했는데 뭐 50, 60%도 성취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늘 유혹에 굴복하고 실수투성이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복귀 작업을 할 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귀 작업을 할 때,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실수만 약점만 그리고 허물과 실패만 생각하면 여러분은 좌절하게 되고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잠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입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자, 부모인 분들 자녀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녀인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 왜 좋은 학교 선택을 위해서 고민합니까?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배당되었으면 좋겠다 왜 고민합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왜 계획하십니까? 소원을 두고 그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갈망이 지금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 삶을 복귀해보니까, 1년을 평가해보니까 실수밖에 없어, 실패밖에 없어, 약점투성이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올해는 정말 후회와 아쉬움, 비탄함, 낙심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릅니다. 주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가운데 여러분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보호함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차, 큰일 날 뻔했네. 그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위협했던 그런 순간들, 보이지 않았던 천사들의 활동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분명한 도우심과 개입이 있었습니다. 잘 복귀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언젠가 시편 23편을 11주에 걸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제가 이 구절을 많은 사람에게 소개했고 또 이것을 암송하면서 붙잡아라고, 암투맥을 하는 누구에게도 이 구절을 주면서 힘내라, 지금 어떤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누구에게도 이 구절을 설명하고 주면서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히브리어 원문은 라다프라는 동사를 썼습니다. 나를 따른다라고 할 때 그냥 더벅더벅 뒤따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추적한다, 추격한다, 집요하게 목표물을 놓치지 않게 위해서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사냥개가 어떤 목표물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요하게 따라잡는 그런 그 동사가 라다프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럴까요? 여기 4살, 5살 난 딸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나들이 합니다. 옆에 차들이 쌩쌩 지나갑니다. 갑자기 사나운 개도 다가옵니다. 엄마의 눈이 자기 스마트폰 텍스트 보내는 그게 몰입할까요? 제대로 된 엄마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계속 주시합니다. 안전한 어떤 곳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아이를 향해서 눈길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목표물을 놓지 않고 추격하는 사냥개처럼요, 우리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주 예수님 십자가에 보내셔서 사랑하실 때, 그때 우리를 구원해 놓고 이제부터는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누가 자녀를 출산해 놓고 생존하도록 버려둡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우리가 그토록 고백했던 것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올해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요. 이것을 천천히 복귀해보면 때로는 사회 전체에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독특한 이 환경 가운데 어떤 세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회 전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 생각해보니까 올해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 번의 락다운, 사회적인 격리가 떠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겪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많은 사람에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서 휴식을 취해라, 나를 신뢰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회적인 격리는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돈을 봅니까? 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일단 가운데 삽니까? 영원한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만의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좋은 어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아니면 위기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발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부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직장 환경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치열한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주님이 조금 보이기도 합니다. 은혜입니다. 로마법에는요,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의 로마법에는 죄수가 감옥에서 탈주한 경우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죄수가 받게 될 형벌을 받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죄수가 사형수예요. 근데 이를 지키던 간수가 어떻게 해서 탈주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간수가 사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개월 뭐 감금되는, 투옥되는 그런 벌을 받은 죄수가 있는데 그가 탈옥했다라고 합시다. 그 간수는 7개월에 해당되는 투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감옥 관리하고 죄수들 관리하고 또 지키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날 그의 일상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두 사람이 밤중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갑작스런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이 모두 탈주한 것으로 생각하고 죄수들의 죄를 전보다 더하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났습니다. 그것을 제지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올해를 잠시 복귀해 보세요.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린 형제자매들 많거든요. 분명히 위기였는데 그것은 싫은 경험이었는데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이 아닌 싶은 현실입니다. 상상임신이라는 게 있어요. 상상임신. 실제는 임신이 아닌데 임신한 것처럼 신체 증상을 보여요. 배도 불러오고요. 실제로. 상상임신인데 실제 임신된 게 아닌데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헛구역질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기가 출산되는 법은 없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상상의 인물입니다. 역사상에 존재했다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지금 현재 실제는 인물이 아닌 상상 속 인물입니다. 아이들은 산타가 북극에 산다고 믿고 부모들은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의 동심을 깨지 않기 위해서 산타 복장을 해가면서 그럴듯하게 행동해 줍니다. 그러나 산타는 실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신문기사 하나 읽었는데 아일랜드의 6살 난 소년이 성탄절을 앞두고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 그 화이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화이자가 새 백신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잘했어요. 북극의 산타와 사슴들을 위해서 백신을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화이자 회사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답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회신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산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산타가 그러시는데 올해 어린이들이 손씻기를 잘해서 모두에게 선물을 주신대요. 알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벨기에에서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나눠주다가 7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시켰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허구를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아줘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고백은 허구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진실이 담긴 리얼리티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베들레헴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시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우리의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wish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무한하고 존귀하신 그런 영광을 입으신 주님께서 유한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깨어질 수 없는 존재인 아들 하나님께서 부서질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는 그런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이 거룩한 탄생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이미 거룩한 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상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으며 십자가에 가신 것 상상이 아닌 실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지금 나를 마음에 품고 진행하시는 계획이 있는 것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어떤 계획을 내 마음대로 경영하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설계자의 그 디자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간섭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을 배우면서 넘어지듯이 우리는 이 주님의 그 계획과 맞닥뜨려진 내 인생 설계가 아닌 뭔가를 고집할 때 실패를 통해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경험해요. 이 가난해지는 경험을 통해서 보는 관점과 추구하는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주님께서 섭리하신 그 목표 지점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과정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품고 우리 삶 가운데 손을 두고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복귀할 때 성령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짤 때 깊이 개입 간섭하셔서 다가오는 2021년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플랜과 합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따임나 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